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벌써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다 보내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올 한 해 잘 살았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방향이 맞나? 이게 자꾸 생각이 되죠? 가까운 지체들은 한번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옆 지체에게 물어봅시다.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가까운 지체들은 네.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인생을 살면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또 애를 썼고 힘을 썼는데 연말이 되어서 뒤를 돌아보면 그 전도서에 그 헛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의미는 모래를 움켜잡다 이런 뜻이에요. 모래를 딱 움켜잡는데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가요. 자, 이럴 때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죠.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인생의 말년에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다 빠져나가면 너무나 당황스럽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인생은 경주라는 건데 신앙생활도 경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름질해야 한다. 그래야 헛되지 않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인생을 절제해야 한다. 이 표현이고요. 계속해서 얘기하죠. 26절은 여러분이 오늘 잊어버리시면 안 될 구절입니다. 함께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해야 하고 싸울 때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아야만 헛되지 않은데 이걸 반대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달리기는 열심히 달리는데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펀치를 날리거나 싸움을 싸우는데 타겟,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손에 있는 모래처럼 다 빠져나간다. 사도 바울이 운동 다름질하는 자는 향방 없이 아니하고 싸움을 하들 때도 허공을 치듯이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쳐서 복 복종하게 해야 한다. 육신의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올무와 노예로 만들어서 내 이 더러운 육신, 육체의 정욕을 가진 육신은 쳐서 복종해야 한다. 이 쳐서라고 하는 단어를 어원을 찾아보면 자기를 채찍질하다.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거침없이 다뤄야 한다. 왜요? 욕망의 노예들이 됩니다. 우리들.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 자신을 쳐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거칠게 다루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갑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경주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경주합시다. 그것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셔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면 올바른 방향이 뭐고 정확한 타겟, 목적이 뭐냐를 주님께서 마지막 이 유언장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장면이거든요. 자, 이 예수님이 그동안의 모든 가르침 그리고 교훈들을 총망라해서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십시다. 이 16절 말씀 보니까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자신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자, 17절을 여러분이 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 좀 생소하실 거예요. 19절, 20절에 묻혀서 이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중에 전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이 심정이 여러분 좀 이해가 갑니까? 눈앞에 펼쳐진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그럴 수 있죠. 주님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주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이거를 쉽게 풀어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편 갈릴리로 떠난 열한 제자는 예수께서 다시 만날 장소로 정해주신 산으로 향했다. 예수를 뵙는 순간에 그들은 그분께 경배했다. 그러나 경배하기를 뭐 했다 했습니까? 망설이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완전한 제자가 되기 전에 주저함, 망설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자아상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믿음의 산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상황에 얽매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저합니다. 자신의 온전한, 완전한 인생을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여러분, 저의 목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온전한 주의 제자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예수님의 위임 대명령이라, 지상 대명령이라 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가장 부탁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18절과 19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18, 19절, 20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게 명령어로 쓰여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진 거죠. 예수님이 올바른 방향, 너희들이 살아갈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말씀하신 거죠. 이게 아멘 하신 거죠, 마음속으로? 네. 다시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어땠을까, 이 명령을 듣고. 좀 전까지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 명령은 잘 분석하면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숨 안 막힙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킨 지켜라 이게 아니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지금 제자들이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이해가 갑니다.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딸랑 11 제자가 예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참 어렵게 살았어요. 참 이상하게 신학생들은요,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등록금도 벌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지나가는 소리에 저 친구가, 야, 너 등록금 준비됐니? 오늘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있어. 대박, 한 번에 대박 나는 거 있는데 가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4년 거의 남은 등록금은 다 해결할 수 있니? 그랬더니, 야, 몇 달만 투자하면은 등록금 다 벌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좋아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던 곳이 옥장판을 파는, 왜 웃으세요?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어렵고 힘들고. 갔더니 이제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3일째가 됐는데 이제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은, 너가 숙주가 되어서 4명을 포섭해라. 그래서 옥장판을 팔면은 일주일 뒤에 그 4명이 또 4명을 포섭하면 벌써 20명이야. 20명이 일주일 후에 또 4명을 포섭을 하면 그 다음부터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몇 개월 안에 이 상태로 가면은 너의 잔고에 돈이 가득가득 찰 거야. 이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다른 게 안 보이고, 그래, 한번 해보리라 하고 4일째까지 이제 합숙훈련을 하면서 열심히 막 했습니다. 이제 5일째 제가 도망쳤어요.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내가 이 상태로 있다면 돈의 노예가 되겠구나. 자, 여러분, 계산적으로 우리 육신의 인간으로 피라미드 방식으로 뭔가를 팔아가지고 내 잔고에 그렇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피라미드 하신 분은 계시죠? 방식으로.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이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근데 주님 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은. 이건 약간 제자들이 패닉 상태에 걸렸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 약속하십니까?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놓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풀어 썼는데, 제가 풀어 쓴 성경인데, 여러분, 인간이 풀어 썼다고 아멘 안 하시기 없기? 네. 저는 이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 예야,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너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이 일은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낼 거야. 네가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끝날 건데 너희들은 내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될 거야. 누가 주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완수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화답하여 믿음으로 따라가면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자료를 대볼게요. 예수님이 육의 모습을 갖고 계실 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메시지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하늘 아버지는 뭐라? 농부라. 너희는,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지인데, 잘 들어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지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2019년이 지금 살아오셨어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가지의 존재는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30평생 신앙생활 했어요. 헌금생활도 했고, 봉사도 했고, 교회도 다녔고, 봉사도 헌신도 했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냐고요. 가지의 존재의 목적이 열매를 맺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방향을 잘못 선정한 겁니다. 무엇이랑 싸워야 될지 타겟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만 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에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15장 4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첫 번째, 주님께서 정확한 주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가지 끝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나?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의 생각과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기도 하고 사람을 다그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제자 삼기도 하고 끊임없이 나의 가지 끝을 보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있나?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하죠? 5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의 곤고와 어려움과 힘이 들 때 그때마다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가지 끝이 아니에요. 내 가지가 포도나무에 지금 붙어 있나?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있나? 내 삶이 탈진을 하고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때 가지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붙어 있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에 그것을 받아서 내 인생이 충족해져 있나? 여러분,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에너지, 애씀, 힘씀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 관계를 통하여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앞에 엎드려 향유 옥합을 드림과 같이 붙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아멘 하면 이제 앞에 주님의 명령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가는 게 아니죠. 주님 이름 붙들고 주님께서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제자 삼아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부분이 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을 여러분의 필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지금 내 필이 나가고 싶지 않은데요. 목사님, 지금 내 필이, 내 감정이 지금 헌신하고 싶지 않은데요. 여러분의 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대로 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진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삶의 수많은 언덕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것을 언덕이라고 표현합시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거의 다 자랐는데 우리 딸들이 광복고를 다닐 때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로 오는데 파김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도덕파크에 살거든요. 이쪽에 구름산 밑에. 근데 광복까지 다니는데 차가 다이렉트가 없으니까 이제 차를 두 번 갈아타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해결을 하나 해줄게.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니까 걸어다녀.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분 지금 표정처럼 그렇게 돼요. 도덕파크에서 광복구까지 걸어서 40분은 됩니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걸었어요. 한번 해봐. 일주일 뒤에 아이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도저히 못하겠어요. 두 가지 공약을 건다. 첫 번째, 한 달 이후에 다시 얘기하자. 한 달 이후에 너희들이 차비 아낀 것을 너희들의 용돈에 플러스 알파로 주마. 그래서 봉투에다 준비를 해놨어요. 두 번째, 한 달 이후에 너희들의 느낌을 아빠한테 좀 얘기를 해라. 한 달 이후에 가정예배 시간에 모였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빠 해볼만 합디다. 처음에는 죽을 맛이었는데 학교에서 도덕파크까지 와서 집에 올라갈 때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올 때 막 힘들고 그래서 제가 가방도 사줬어요. 그러면 가방이 무겁니? 바퀴 달린 가방 사줄게. 바퀴 달린 가방 사줬어요. 그래서 큰 딸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끌고 다녔습니다. 1년이 지나고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야 이제 괜찮냐? 끝까지 꺼.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빠, 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아이들이랑 대화를 못했는데 이제 광복고에서 집에까지 오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혼자 걸을 때는 묵상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하신 분들 질문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평탄한 길 계속 주십니까? 절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지에서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꽃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God will make a way. 내 눈을 보면은 시험이고 환란이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게 믿음의 맛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아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산에 가자. 휴가 때. 싫어요. 산을 왜 올라갑니까? 올라갈 걸 왜 내려올 걸 왜 올라갑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산의 매력에 빠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들을 설악산을 데리고 와서 저 비룡폭포 쪽으로 해가지고 아름다움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아이들의 말이. 평지에 살면 산의 느낌과 맛을 사진이나 글로 봐요. 아 그래 아름답구나. 뭐 그래 아름답지 요 정도죠. 이번에 우리 저 중국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면서 저는 참 감격스럽습니다. 초입에서도 시작하여서 거기에 있는 연못을 보고서 세상의 희귀한 식물들을 보고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중턱에 올라가니까 희귀한 암석, 바위, 바람, 나무, 천지에 올라가니까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이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나라, 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송하는 이 속에서 터지는 감격.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합니까? 내 일평생 평지에서 평탄한 길을 통하여서 그런 인생을 살렵니까? 때로 시험과 환란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산을 올라가는 믿음, 언덕을 정복하는 믿음, 산의 정복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 회복하시려 합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얘야, 이 일은 네가 완수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건데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믿음 하나 붙들고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이 말씀 붙들고 함께한다고 하니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산을 올라가고, 순종해야 언덕을 정복하고, 순종해야 정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닥쳐오니까 기록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절을 하고 숨어 살고 고난 속에서 헉헉대며 살았던 기록들을 많이 봅니다. 주님께서 이때에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계시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얘기를 했어, 이 말씀을 계시를 받을 때는 그때 당시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핍박했던 것은 게임이 안 됩니다.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양가죽, 생 양가죽을 입혀가지고 산이나 들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몇 달 동안 굶주린 늑대들을 키워다가 그 사람들을 쫓아가게 해서 물어 죽게 만들었어요. 영화에 보시는 거 사실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잡아다가 몸에다가 초를 칠합니다. 밤을 밝힐 때에 기둥에다가 묶어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살아있는 사람을 횃불로 썼던 시대가 도미티안 황제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과 환난, 핍박이 무서워서 카타콤에서 하나님께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절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사람은 사실 배는 게 없습니다. 내가 3일, 5일 피라미드 교육받고 눈에 돈밖에 안 보이듯이 말이에요. 이 고난이 닥쳐오니까 믿음이고 막 흔들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자식 챙겨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요한을 들어서 계시를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두 가지 말씀 드려볼게요.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본인을 표현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얘들아, 이 고난의 시작에 있지만 끝은 내가 내린다. 이 고난의 끝이 반드시 있다. 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살 때 많은 사람이 죽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간다는 기약이 없다는 걸 알고, 내가 오늘 눈을 떴는데 이 포럼 수용소의 삶이 또다시 이어지는 것에 절망으로 죽는 사람이 대다수랍니다. 주님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이시가 나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끝을 보시는 이도 나고, 할렐루야, 너희들의 고난이 나의 허락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고난의 끝도 내가 맺을 것이니 믿음으로 걸어라. 그리고 뭐라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 단에 보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순서상으로 과거를 먼저 해야 돼요. 전에도 있었고, 창세기부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 강조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도 있다라는 말씀 먼저 강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야,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요? 전능하시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전능하다. 사람이 전능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유능할 수 있죠. 유능한 것은 뭡니까?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유능하다 합니다. 전능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전능하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전능하다. 여러분, 이 해석 맞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가능케 하시리가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지독한 억눌림이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지금 이제 암을 치료하시고 치앙마이에 가셔서 회복을 하시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면서 아침에 큐티를 올리시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오늘날 짝퉁 믿음으로 짝퉁 복음 혹은 잘못된 축복에 눈이 멀은 우리 후배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뭐라고 교훈을 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 한다. 평안과 편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맛보지 못함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된 삶을 꿈꾸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니 헛되다. 잡으면 놓쳐진다. 두 번째는 기쁨과 재미를 헷갈려 한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향방 없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기쁨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내가 재미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다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끝에 뭔가 잡으려고 하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헛된 겁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금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요한을 데려가다가 하나님이 뭔가를 보이십니다. 보세요. 자, 다 집중하십시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을 지상에서 있다가 이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거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요한을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것들을 보이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뭘 보았을까?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앉아계신 보호자가 보기 시작하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보기 시작합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는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볼지어다 세상의 권력이 끝이 아닐 것 같지만 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인간도 참새도 땅에 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고난 속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언덕들이 있지만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찬양을 드립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성도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시편 한 구절 읽고 이 찬양 후렴만 다시 부르려고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리로다. 5절 함께 선포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지식적인 믿음, 암기된 믿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란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고 움직이고 또 움직여 체험적인 믿음으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